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어떻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디펜스하는 논쟁적인 책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앞부분에 원래 그쪽이 제시했던 논지, 의견을 모르는 상태로 바울의 디펜스만 들어서는 갈라디아서 전체 이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들이 제시했던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그들의 이야기가 꽤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도 구약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성한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구약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율법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율법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편의주의이며, 이 편의주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도 아닌 자가 가르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논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지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의 디펜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 화자의 권위부터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권 논쟁에서 내가 어떠한 경로로 이방인의 사도이고 이 전통적인 사도들이라고 하는 열두 제자들에게도 내가 당연하게 존중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와 같은 급인 이방인의 사도의 자기 사도권을 변증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복음이라는 방식이 부족해서 율법이라는 방식이 따라 붙는 게 아니어야 하는지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약은 율법이 아니라 구약은 언약을 가르치고요. 율법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가이드만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전체에 중심을 두는 것 자체가 전체들을 흐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디펜스에 나가는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복음의 미숙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론에서 반복적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죠. 이렇게 무엇이 잘못된 논지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엔딩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따뜻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엔딩에서는 그럼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제 엔딩이 되겠죠. 그게 이제 5장과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그래서 맨 처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다라고 이제는 바울이 이제 5장 후반부터 설명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개념은 처음에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가치관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지 않고는 나한테 인격적으로 구현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격성에 대한 믿음은 나한테 뭘 가지고 오느냐?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과 교제, 성령을 가져오죠. 그렇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두 가지 흐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계속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신앙은 뭐가 아니다? 신앙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걸로 출발했지만 그 다음엔 배우고 익히는 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죠? 신앙은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흉내내는 거고. 그렇죠? 신앙은 뭐예요?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변하는 것, 신앙이에요. 배우고 곧장 익히는 걸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배웠어요. 그럼 그 배운 거에 비추어서 현재의 자기의 진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직면해야 되죠. 이게 회개죠. 그렇죠? 아, 사랑해야 된대. 아, 그래 뭐 사랑하자. 마음은 안 좋지만 뭐 내가 사랑하지 뭐. 이건 배우고 익히는 거고,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건 자기기만이고. 사랑하자.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 그 새로운 마음을 부어신다는 건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셔. 그렇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가,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교리 논쟁을 하는 것 같고, 왜 율법이 아니라 구원인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율법이 아니라 구원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하는 얘기를 막 하다가 결론부에 가면 뭐가 강조가 돼요? 갑자기 성령의 열매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 걸로는요 행동선만 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음 회개하고 구원받아 회개하고 구원을 믿어 성령 받는 변함에 대한 걸 하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생겨요. 진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을 따라가면 뭐가 생겨요? 그 마음을 따라가면 내가 행동 하나 말 하나 이런 교정치료 말고 그 마음을 따라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진짜 자연스럽게. 그렇죠? 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자세히 봅시다. 신앙생활 얘기를 진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성령, 복음, 성령, 열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어야 돼. 이 안에 이 역동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 이 역동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린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맨 처음엔 무슨 얘기를 해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배우고 익히는 걸로 생활을 조정한 사람들은 언뜻 되게 선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역동하고 있겠죠.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걸로 말미암아 행동 교정을 해서 젠틀하게 말하는 것 같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 같고 할례 받았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율법 지키고 해서 본인은 배우고 익힌 대로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역동하는 게 육체의 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이면 어떻게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내부적으로 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예 같은 것이라 너희가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면 유업으로 받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이게 율법을 폐기하는 편의주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율법주의자들이랑 싸우는 구원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근간으로 서서 율법주의자를 공격하면서 나는 복음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변화고 진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짜 복음은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치료에도 배우고 익히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치료를 하더라도 이 속에서는 크게 어떤 흐름이 난다고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흐름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분열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2단이에요. 그렇죠? 분열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선하다라고 내 외형을 되게 치장하지만 이 사람은 관계적으로 되게 건강하지 않아요. 뭔가 집단 당짓는 집단을 만들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비하하고 여러분 생활치료 행동치료하는 사람은요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요 보상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상심리는 뭡니까? 인정이에요. 인정. 그렇죠? 행동치료를 하는 사람이 꿈은 명예란 말이야. 그냥 되게 많은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유명해지지 않는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되게 많이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유명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괜찮아요. 나는 어거스틴처럼 칼빈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애는 근데 어거스틴이랑 칼빈은 유명하잖아.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의미 있는 삶, 유명한 삶, 영향이 있는 삶에 대한 갈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인정욕구가 커요. 보세요. 인정욕구는 기본적으로 경쟁적입니다. 100명의 공동체가 있어요. 한 명이 행동교정을 했어요. 내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에요. 쟤도 배우고 익혀요. 그럼 둘 다 인정욕구가 세요. 그렇죠? 근데 누가 더 인정받을까? 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인정받겠지.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박탈감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기고 당짓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인정욕구로 자기를 치장하는 차일드시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아지면서 의로움을 치장하고 있으면요, 교회는 분명 분열됩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엔 그 사람들이 너무 젠틀해요. 배우고 익힌 대로 하니까 너무 젠틀한데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인정욕구 때문에 다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의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런 식으로 망가져 있어요. 사실은 되게. 왜? 진짜 변화된 게 아니니까. 그 안에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방탕함이 있다고 해요. 방탕함이. 여러분 A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참고 하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풀게 돼 있어요. 못 풀면 죽어요. 어딘가에서 무슨 짓인가 하고 있게 돼 있어요. 꼭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꼭 뭔가를 집착적으로 하고 있게 돼 있어. 그게 건강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되게. 그렇잖아요? 방탕하다는 것은 규칙이나 제한 없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즐거움에서 허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에서 억지로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어디가에서 과도한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방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상숭배 이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배우고 익히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배우고 익혀서 내가 억지로 내가 생각 맞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숭배자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왜요? 그런 맥락들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맨 밑에 쪽인데 6장 후반부인데 안 유명하지만 사실 갈라디아서는요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적 작업, 내가 배운 걸 열심히 익히고 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작업, 내가 지금 뭘 원하고 그 원함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내 안에 가장 원하는 것이 인정 욕구인지, 내 안에 가장 원하는 것이 어디 가서 진짜 제대로 한번 방탕하게 좀 풀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이상한 이미지들을 빼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좀 살아보고 싶은지, 그리고 사실은 나는 이 복음의 역동은 내 안에서 사라졌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는 뭐라고 합니까? 그 반대는 이거죠. 내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곧장 내가 실행하는 익힘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화되어져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을 그냥 딱 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 배운 게 내 안에 소화되어 나가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걸 억지로 흉내내지 마세요. 그거 결국 체예요. 이 사람이 사랑 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좀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리를 두세요.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는 척했다가 막 뒤에서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막 그러지 말고 체예요. 거리를 두고 기도를 하세요. 사람 마음이 생길 때까지. 사람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것도 아니고 일단 쟤는 싫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쟤는 싫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쟤를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못 치우시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또 사실 내가 너 얼마나 이뻐하는지 얘기하고 걔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 것도 얘기하고 내가 네가 걔를 엄청나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설명하시고 그러면 내 안에 진짜 그 마음이 조금 생기면 그럼 그 정도는 뭐 제가 그러네요.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상심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구원파들 같으니라고. 흉내라도 내라.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구원파를 할 거면요. 차라리 율법주의자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갖고 율법주의자를 욕하면서 구원파합니다.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할 거면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지멋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를 하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짜 변화. 그렇죠? 그럼 구원파를 할 거면 예의라도 갖춰요. 차라리 율법주의자래. 한국에 얼마나 많은 흐름들이 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하게 지 마음대로 사니. 그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소소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부분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진심이 없잖아요. 진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교만하게 그런 척하지도 말고 완고하게 아 난 그거 안 해 이러지도 말고 내가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다.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루어 가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젠틀하신데 빼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젠틀하세요. 그래? 그럼 그건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신 것도 있고 응? 이건 좀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그 흐름들을 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흐름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내 안에 가까이 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뭔가 해나가려고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라인은 이건 이것만 갖고는 이제 설교를 다 할 수 있는데 뭐 오늘 그런 날은 아니니까 크게 하면은 어떤 라인이 기본적으로 사랑이 메인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메인이고 그래서 중심적으로 보면 충성에 대한 라인이 있죠, 그렇죠? 양 충성에 대한 라인.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선명해지고 그렇죠? 전에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게 되게 셌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에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처음에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내가 되게 걸렀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해보려고 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무슨 경계심? 하나님 나 불러서 노예처럼 부려먹을까 봐. 저는 하나님 큰 경계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갈까봐 이런 되게 방어적인 심리를 갖고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나만 용서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착취당하게 할까봐 나 데리고 내가 정말 주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래 그럼 넌 대동강변에서 모기 잘려 죽어라 이럴까봐 우리는 심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여러분들 솔직히 해봐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시면 일단 노 괜찮아요. 뭐 부탁 많이 받는 자녀가 엄마가 부르면 일단 싫다고 하는 것처럼 일단 아니 못해 바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뭔가 얘기하면 일단 노예요. 왜? 나한테 해로운 걸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하나님을 나쁜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지. 충성이 싫어요. 성경 용어에서 나 빨리 충성되고 싶다 이런 분 있어요? 없어? 너무 없으면 안 되는데 나 빨리 충성되고 싶다. 근데 이 충성된다는 게 뭡니까? 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두 사람 사이가 정말 좋다면 빨리 충성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자꾸 이 사람을 의심하고 이 사람을 경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을 좀 따라가는, 믿어주는 그렇죠? 이 사람이 원한다면 내가 일단은 믿고 해줄 수 있는 서로 좀 충성된 관계가 되는 건 되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빨리 충성되고 싶다라는 지점들이 와요. 뭐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내가 듣고 깨닫고 가봤더니 항상 나에게 좋은 일이고 그 얘기하는데 깊은 선의가 있고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내가 충성되고 싶다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는 이게 내면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충성의 라인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은 양성과 절제가 있겠죠. 양성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좀 더 좋아지게 하는 쪽에 선을 양육하는 것, 선을 기르는 쪽, 좀 더 좋아지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절제는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양성과 절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양선을 하고 싶어요? 큰 마음보단 내 이익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죠. 내가 좀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농사짓기 같은 거잖아요. 양이라고 하는 게 양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뭘 양육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끼고 돌봐서 키우고 싶은 게 뭐예요? 선이에요, 선? 내가 현장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양선을 하고 싶은 마음 상태가 있고 어떤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냥 난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상황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사람들이 나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나보다 내 주변을 이렇게 바꾸고 싶고 내 현장이 좋아지는 것보다 현장이 나한테 맞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더 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성령의 마음이 좋다 보면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양선과 절제에 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줄이고 내가 좀 더 타인과 세상 내 삶의 현장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화평, 관계적으로 평화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뭐가 있어요? 희락. 이 생활에 기쁜 거.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사랑을 통한 희락이죠, 이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충성과 양성과 온유 그라는 건 다 이제 타인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희락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 바울은 율법주의와 싸워서 편의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바울, 율법주의와 바울이 싸우는 얘기, 이유는요, 바뀌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바뀌는 걸 이 율법주의가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익히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오히려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진짜 변화, 성령을 내 안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초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함으로 내 안에 자연스럽게 충성에 대한 마음과 양성에 대한 마음과 온유에 대한 온유와 화평에 대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내 안에 희락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본인은 진짜 그게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그냥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을 하실 때 신나서 하죠. 좋아하는 일 할 때 신나서 해요. 재밌어서 하고. 여러분 저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을 신나서 재밌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안 피곤하고. 나한테 시간을 준다면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취미생활이랑보다 더 좋아요. 이게. 그냥 쉬는 게 덜 재밌어요. 이게 더 재밌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에너지 총량이 크죠. 일하는 업무량도 많죠. 담대른 목사님 정말 헌신되게 일하신다고 생각하죠. 근데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해요. 그러면은 내 딴은 너무 헌신하고 있어 내가. 근데 남들 보기엔 전처럼 열심히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헌신인데 왜? 하기 싫은 걸 하면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걸 너무 느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헌신은요, 본인이 헌신한다고 못 느껴요. 진짜 헌신은 본인이 헌신한다고 잘 못 느껴요. 사실 내가 얘가 정말 좋아서 챙겨요. 정말 좋아서 돌봐요. 그런데 내가 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아, 근데 싫어. 아, 관심도 없어, 사실. 내가 챙겨야 되니까 챙겨. 아, 그럼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변한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가이드 주시는 걸 그 가이드를 들어야죠. 아, 그렇구나라고 그러고 말지 말고 그것을 성녀로 되게 하는 것까지 가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엔딩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맨 밑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 그 너희가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 있어도 남에게 있지는 아니하니 각각 자기 짐을 들 것이라.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만 하나님 없인 일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니 포기하지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후반부터 먼저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사람은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여러분 막 은혜로운 얘기 듣고 은혜로운 얘기 하고 있으면 내가 은혜로운 것 같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아 이렇구나 깨닫고 그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나 혼자 속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실제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내 육체를 따라 행하면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괜찮아요? 욕심나면 도전하고 아니면 도망가고 내가 실제 육체로 심잖아요? 그럼 육체로 걷어요. 근데 실제 성령으로 심어야 내 의사결정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성령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지키는 거, 자기가 연습한 거, 이것으로 자기를 규정해요. 우리는 이런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인격적인 경험이 있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고, 내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일정한 종교 생활에 참여하고 있으면, 내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가 실제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의사결정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심고 있느냐,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마음과 삶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성실과 인내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지켜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들을 내고 있느냐. 이것들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고 그것들을 말미암아 내 관계가 바뀌고 그것들을 말미암아 내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씻으면 성령을 위해서 씻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자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 교회 첫 번째 시작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중에 맨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는데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 조급함이 사람이 뭘 가져오게 해요? 율법주의를 갖고 오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빨리 배우고 익히는 걸로 나를 되게 선하게 포장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름길을 가지 마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둬요. 이게 뭐 네가 열심히 살면 잘 돼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복음 얘기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죄악된가 미약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는 정말 지루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이 복음의 방식을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바뀔 거예요. 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배우고 익히는 게 빨라 보이지만 그건 가짜고 절대 소화되지 않고 내가 배운 것을 은혜로 가져가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긴 과정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걸어가시면 당장은 변화가 되게 더뎌 보이지만 결국엔 내가 진짜 바뀌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급함이 우리 두 가지 얘기만 마무리할 건데 절대 첫 번째 이 얘기가 이제 저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 변질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변화에 대한 조급함. 때가 이르면 거둘 건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거. 왜요?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오래 걸리는 거란 걸 잊지 마세요.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는 건 순간적인 거라고 배워가지고 내가 그날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오늘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척하는 거예요. 그 조급함 여러분들 망쳐요. 척하지 마세요. 빨리 변화되고 싶은 조급함에 변화된 사람인 양 돌아다니지 마요. 그건 깨져요. 그건 가짜예요. 내 자신에게 타인에게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안 속으니까 나만 속지 나만. 그냥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로운 사람의 표정으로 돌아다니지 마요. 아무도 그렇게 안 돼요.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는 서서히 바뀌어요. 천천히 변화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거 아닌 거요? 며칠 바뀐 것 같다가 다시 원래 상태죠. 며칠 바뀐 것 같다가 원래 상태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죠. 10년 전 나 똑같은 사람이죠. 왜? 그건 진짜 바뀐 거예요? 아니, 척한 거라 그래. 척한 거라. 그러니까 진짜 은혜로 천천히, 천천히. 하루아침에 절대 안 바뀌니까. 내가 또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자만함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내 안에 이 딱딱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그렇다 하니까 내 마음을 미세하게 바꿔나가신 걸 처음엔 나만 느끼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 느낄 정도로 바뀌고 하지만 그건 진짜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바뀐 거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내 안에 성령과 함께한 시간들이 길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율법화해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희락해야 됩니다. 제일 이상한 건 희락해야 됩니다. 야,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하래. 막 기뻐하래. 막 희락. 네가 얼마나 기쁘니. 네가 살아있잖아. 막 이렇게 막 희락해야 됩니다. 양선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율법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조급하지 않고 내가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생각으로 내가 천천히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이건 제가 열 번 반복해요. 복음의 미성숙.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익혀서 교회 생활을 이제 성경 공부를 익혀서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이 구도와 싸우십시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접한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초반이고 그 다음엔 다른 게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과 싸우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관통하는 전부예요.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건 같은 계속 복음의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매번 영접이 필요하고 매번 대속이 필요하고 매번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우리가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배워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생활에서 더 사회적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너를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연습하고 흉내내고 있으면 넌 바뀐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싸우세요. 그거 다 가짜니까. 그게 좋은 얘기인지 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좋은 얘기지만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중심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은혜의 영성 아래 있도록 은혜의 영성 아래 있도록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아래서 계속 십자가 아래서 계속 내 가운데 죄자유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 기성이 다 바뀐다고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우리. 우리 다 얼마나 이기적인데. 얼마나 완고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기성이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계속 죄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 복음을 붙잡아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갈라디아 강의를 하긴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자주 안 하니까 난 또 복음 얘기를 또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안에 있어서 남의 성교에도 가끔은 마치 지성주의적인 한계가 있죠. 뭔가 좀 좋은 관점을 갖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남의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남의 성교회를 잘못 달리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 우리 교회를 잘못 달면 하나 지성주의가 되는 거죠. 안 변했으면서 주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 성경은 그게 아니야.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자기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누구를 비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조금 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성숙한 사람이냐.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가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두 번째. 남의 순교에 잘못 다니려면 두 번째. 일종의 구원파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매주 안 나가도 돼. 11조 꼭 안 내도 돼. 응? 교회 봉사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래서 넌 뭘 하니? 그거 안 하고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네 맘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잘못 다니면 어떡해? 그거 안 하고 네 맘대로 살아 그냥.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내 맘대로 놀러 가도 되고 그럼 놀러 갈 거면 교회 오세요. 놀러 갈 거면 교회 와. 왜 놀러 가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 영생 훨씬 좋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짜 변화를 하자는 거지. 대충 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하자는 거지. 누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써요. 그냥 깨어있으셔야 돼요. 구원파가 되지 않도록. 그걸 안 해도 되는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로 써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는 걸로 사용돼도 안 되고 그럼 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복음 안에 서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닮아갈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건 그냥 유니크한 거.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혁명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인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일방식으로 믿었는데 아, 굳이 아니라도 돼. 마음이 퉁쳐버려요 그냥. 아니 이방식이어도 되잖아. 이게 뭐 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방식 아니어도 돼. 왜 굳이 이렇게 해. 이방인들은 그런 문화가 아닌데 그거 도움 안 돼. 중심만 있으면 되는 거야. 형식은 중요하잖아. 여러분 이 수천 년 동안 썼던 방식도 탁 날린 게 개신교예요. 아니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1600년 동안 성당 가서 이걸 했거든요. 막 미사 드리고 이걸 했어요. 이러다가 칼빈이 야 그거 안 해도 돼. 뭐 그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하자 하지 말자. 약간 이러고 그냥 우리 강의실 가서 하자 강의실. 그래서 대학 강의실처럼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공부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식과 논리와 논쟁에서 야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고 저건 해야 돼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형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적 논쟁에서. 왜? 모세가 써놓은 건데 모세가 이것도 지켜라 이것도 지켜라 이것도 지켜라 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써주셨어.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거 안 해도 돼 이랬거든요. 그거 안 해도 돼 이랬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버렸는데 이걸 뒤집어버렸단 말이야. 왜? 나빠서? 그냥 큰 도움 안 되니까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든지 뒤집을 수 있어. 뭐든지 집을 수 있어. 형식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형식은 안 중요해요. 하나도. 무엇의 중심에 두면 진정한 변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집중돼 있어야 돼요. 되게. 저는 형식이 안 중요하다는 건 진정한 변화에 도움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느라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에 도움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 진짜 변화, 진짜 하나님, 진짜 새 사람.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웃기잖아요. 우리는 뭐 3대째 기독교 집안. 여러분 기독교 집안 이런 거 따지려면 우리 조상은 아론인데 이런 거 해야 기독교 집안에 따진 거. 어디서 집안 얘기를 해. 아, 전 베냐민 집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이 집안 얘기를 하죠. 어디 뭐 3대째 기독교 집안. 3대가 무슨 얘기를 해. 기독교차가 몇 년인데 3대 얘기라고 앉아있어. 우리는 100년 동안 이 예배당에 100년 갖고 어디서 말을 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를 재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사에 있어서도. 이게 되게 혁명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예화를 들면 여러분들 또 오해할까 봐 목사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막 하고 또 녹음돼서 들으시면 목사님 이단이다 그럴까 봐 내가 예화를 안 들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발상의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게 나만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나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진짜 우리 안에 와 이렇게까지? 라고 할 정도로 중심 나머지는 대초케이야. 아 그래도 사람 이래야 되고 그래도 종교가 이래야 되고 그래도 신앙생활 이래야 되고 그래도 개인생활 이래야 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중심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을 회복하면서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며 사람에게 화평하며 양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만으로 여러분들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속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익혀서 어떤 종교생활인지 어떤 도덕적인 사람을 배우고 익혀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된 형식을 세우세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탈피한 전통적인 기독교로 표현하죠. 그 당시 유대교는 전통적인 기독교였으니까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탈피한 이방인 기독교가 형식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들의 언어에 맞게. 그렇죠? 전통적인 언어, 이 이방인 교회의 전통이 캐톨릭 전통이 되는데 이 캐톨릭 전통에서 탈피한 개신교도가 형식이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형식은 그릇이에요. 마음을 담는, 영혼을 담는. 그렇죠? 그릇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예 없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부인한테 나 너 진짜 사랑해. 내가 말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다정하게 굴지도 않고 널 신경 쓰지도 않고 너에게 시간을 내지도 않고 내 감정도로 너를 대하고 너한테 돈도 일도 안 쓰지만 난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 언저리에 있지만 난 지금 그 말은 하지 않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기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거기 없어요. 속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형식이란 그것을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전 매일 큐티하지 않아요. 매일 성경 읽지도 않고 하루에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전 어느 날 이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깊이 보는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시간들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다시 해요. 하지만 요즘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약속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하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하고요. 분명히 형식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마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신앙을 담는 어떠한 형식도 없다? 그건 마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성경을 전혀 찾지 않는다?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요즘에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는 않는데 아, 정말 하나님이랑 좀 새로운 묵상이 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럼 대초케.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아, 목사님 새로운 묵상이 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지 생각하는 거야. 에이 어디서 스스로 속았는 너 속았구나 너. 그럼 그냥 네가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지 너 혼자. 그게 무슨 기도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냥 전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기도 시간을 대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있는 거지. 네가 은혜가 아니라 명상으로 네 인생의 중심을 다시 잡고 가고 있는 거지. 너 하나님은 상관없는 사람 되어져가고 있는 거야. 너 망하고 있는 거야. 싱크하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죠.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픈 형식에 그러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 중심에 집중한 상태로 이 성령과 성령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늘을 말미암아 새로워진다고 하는 여기에 끊임없이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역동적으로 고민하면서 인생을 관통하는 형식이 없어야 되니까 끝없이 옷을 갈아입듯이 내 인생의 새로운 형식들을 제시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크잖아요. 그럼 예전 형식으로 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에 기도 15분 성경 석장 여러분 이걸로 언제까지 내 신앙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초보일 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느 지점에서는 내 안에 새로운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에 15분 대화하는 사이가 무슨 사이예요? 사실 일상을 나누는 사이지 뭐 얼마나 깊어져요. 내가 좀 더 기도가 깊어질 필요가 있고요. 기도가 끊임없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몸부림칠 필요가 있고요. 성경도 언제 하루에 석장 읽어요? 이거 석장 갈라디아서 읽으셨을 거예요. 하루에 석장 읽으신 분들 이번에 석장 읽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 올해? 안 됐지. 근데 한 3년 뒤에 석장을 다시 읽고 또 이해가 될까? 안 되지. 또 3년 뒤에 다시 석장을 읽고 또 이해가 안 되지. 1년 뒤에 또 다시 읽어. 이해가 안 되지. 또 다시 읽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해요? 난 성경을 10번 통독했다고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면서 통독했다고. 그럼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읽은 거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신비한 게 뭔 말인지 모르고 읽어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어요. 있어요. 제한적이죠. 이 성경 하루에 석장 읽은 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에 한계가 오는 지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답답한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오셨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아가려고 해야죠. 알았어요. 아는 기쁨이 생겼어요. 알았으면 또 한참 기분 좋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알잖아. 그러면 저도 한참 쫙 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다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 이제 뭔지 다 알겠어. 기분이 한 몇 달 좋아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젠장. 그 마치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이루어놓은 것 같은 판타지가 다 무너지는 지점이 생겨요. 내가 이걸 몰랐을 땐 그래서 내가 신앙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다 알고 뭐 알아서 좀 이렇게 뻐기고 다니다가 좀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요 근간에서 나를 비춰지는 지점이 이게 안 비춰질 수가 없잖아. 비춰지잖아. 비춰지는 지점이니까 또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 진짜 아는 건 뭐야?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 그때부터는 이게 먼 길을 가는 거지. 그때부터는 내가 성경 좀 공부했다, 성경 좀 안다 이렇게 삐댈 수가 없어. 왜? 나보다 정보량으로는 더 모르시는 권사님이 내가 보니까 그 수준을 이루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나는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쟤는 모르고 그냥 기도양으로 그것을 다 띄워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그걸 다 알면서도 응? 그러니까 또 아는 게 또 화라고 또 그러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아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많이 알아? 이 수준을 어떻게 가나? 이런 젠장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막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보다 기도가 되게 중요해지죠. 이 말씀을 갖고 기도로 들어가는 게 기도가 되게 중요해져요. 요즘에 또 이제 기도 하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에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해요. 강조를 하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르니까 난 알아서 그런 거고 모르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마무리를 하면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그 생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설프게 신앙이라는 틀을 대충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더 뭐 짐을 지우자는 게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진짜라세요. 진짜. 진짜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싸우세요. 이 자리를 지키려고 싸우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런 마음으로 남의 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다른 교회 알아보세요. 남의 숨 교회는 수단인지 목적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뭐 추천드리기는 뭐 별거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내가 난 주변 안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새 되게 좋은 교회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알아보세요. 난 또 내대로 할 테니까.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교회에 정착이 됐고 사람들이랑 친해졌고 좋은 교회 만나서 다행이다. 좋은 교회 만난 게 왜 다행이지? 좋은 교회 만난 게 뭐가 다행이지? 좋은 교회 만난 게 그렇게까지 안 중요해요. 내가 신앙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안 바뀔 거면 좋은 교회가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그냥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을 딱 잡으시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는 껍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가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신다면 이런 율법주의자를 여러분들 현혹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느 점에서 아,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없나라는 부담감과 조급함 같은 게 생길 거예요. 그때 누군가 야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양이 돼 라고 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 그럼 내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착시가 생겨요. 그때부터 인생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뛰어가면 교회에서는 지도자 대접 받으시는데 내가 봤을 땐 중심에는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는, 그럼 여러분들이 저건 아니지 않나? 라고 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선한 사람들 잘 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흥분해서 딴소리 했는데 고마워요. 항상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것을 말하면 변화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참된 변화로 가기가 불편하고 그런 변화가 있을지 믿겨지지 않고 내가 조급하여서 그저 쉽게 배우고 익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형식을 하는 방법으로 내 신앙을 타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스스로 속지 않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자유와 성령의 열매가 각 사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로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